VOA 세계 뉴스입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이 14일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0일 휴전안을 환영하면서 러시아의 휴전안 동의와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선명을 채택했습니다. G7 장관들은 러시아가 휴전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러시아의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외교장관들은 캐나다주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외교장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동등한 조건으로 휴전에 동의하고 이를 완전히 이행함으로써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휴전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포함한 비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성명은 러시아가 이 같은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추가 제재를 비롯해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등 활용 방안이 포함된다고 성명은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15일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해 군이 대응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쯤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곧 카디즈 동쪽 및 북쪽으로 이탈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를 식별했고 군은 전투기를 포함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합참은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 에브라힘 라술 주미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주미 남아공 대사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환영받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라술 대사가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혐오하는 인종공격을 하는 정치인이라고 비난하면서 우리는 그와 논의할 것이 없고 따라서 그는 외교적 기피 인물로 간주된다고 적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책이 낮은 외교관을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는 일은 종종 있지만 주미 대사를 추방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의 토지 수용 정책이 인종차별적이라면서 남아공에 대한 원조 또는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남아공 정부는 새로운 토지 수용 정책은 인종과 무관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43개국에 미국의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의 정보 관리자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입국 제한 국가를 43곳으로 추린 초안을 작성해 대사관과 타부처, 정보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대상 국가를 3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첫 단계는 적색 리스트로 해당 국가의 국민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되며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부탄, 쿠바,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 나라가 적색 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다음 제한적으로 여행이 차단되는 주황색 리스트에는 벨라루스, 아이티, 라오스, 미얀마 등 10개국이 등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2개국은 노란색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국무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주까지 확정된 면단을 백악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임시 지출안을 처리하면서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 부분적 업무정지 사태를 피하게 됐습니다. 이 상원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14일 본회의를 열고 임시지출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54대 반대 46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하원에서 공화당이 단독으로 마련한 임시지출안은 올해 9월 말까지 전체 예산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되 국방 분야 지출은 60억 달러 정도 늘리고 국방비 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130달러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세계 영화계가 주목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3월 초에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있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스타와 작품들이 황금빛의 오스카상 트로피의 주인공이었는데요. 그중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보고 싶게 만든 작품과 인물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 클래식 음악 여행은 오스카상 아카데미상 속의 클래식 음악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장조 작품 번호 30의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입니다. 블라디미르 펠츠만의 피아노와 주빈 메타가 지휘한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장조 작품 번호 30의 1악장 알레그로 마논 단토 빠르게 하지만 지나치지 않게 블라디미르 펠츠만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주빈 메타가 지휘한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도 참 연주하기 어렵다고 꼽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이 오스카상을 받았던 영화에서도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던 음악입니다. 1990년대에 호주의 천재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헐프갓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샤인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주인공의 재능과 아픔 또 극복의 시간을 두루두루 상징했던 음악이 바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곡을 완벽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강박에 시달렸던 주인공 피아니스트가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을 정도지만 또 다시 무대에 서기 위해서 도전했던 곡도 바로 이 작품인데요. 이 천재 피아니스트의 삶을 다룬 이 영화 샤인으로 대중은 라흐마니노프라는 작곡가와 그의 작품들, 음악을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피아니스트 헬프갓의 역할을 맡았던 배우는 호주의 제프리 러시였어요. 진짜 피아니스트가 출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심을 받았을 정도로 연기가 좋았는데요. 1996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샤인이 작품상과 감독상 등 여러 부문의 후보로 올랐었는데 이 남우주연상 부분에 오스카상을 받았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클래식음악과 함께하는 음악여행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또 다른 오스카상 속의 클래식음악은 루드비 이반 베토벤의 7번 교향곡 전원과 안토닌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입니다. 2025년 오스카상의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작 오케스트라의 유일한 여성 Only Girl in the Orchestra의 전체적으로 반복적으로 흐르는 음악이었습니다. 자, 먼저 베토벤의 교향곡 7번 전원 A장조 작품 번호 92의 2악장 알레그르토입니다. 오토 크램페러가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1955년 녹음 음반에서 골랐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7번 2악장 알레그레토, 독일인 지휘자 오토 크램페라가 이끈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전원 교향곡은 1800년대 초의 작품입니다. 당시 베토벤은 거의 귀가 들리지 않은 상태였고요. 하지만 직접 초연 무대를 지휘했던 음악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악장, 방금 들려드린 두 번째 악장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이 전원 교향곡의 2악장은 베토벤의 생일을 그렸던 영화 카핑 베토벤에서도, 또 말을 심하게 더듬었던 영국 조지 6세 이야기를 다룬 영화 킹스 스피치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쓰였고요. 2025년 오스카상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오케스트라의 유일한 여성을 통해서 미국의 더블 베이시스트 오린 오브라인 씨를 떠올리게 하는 음악이 됐습니다. 자, 다큐멘터리 오케스트라의 유일한 여성은 제목의 의미 그대로 지휘자도 연주자도 모두 남성이었던 1966년 당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들어갔던 첫 정규직 여성 연주자 오린 오브라이언 씨의 이야기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첫 여성 단원이었고 부모는 서부국 영화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였고, 그녀의 행보는 늘 세상의 관심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서기를 원치 않았다는 오브라이언 씨의 이야기를 고모와 조카, 또 선생님과 제자의 대화로 자연스럽게 풀어낸 영상이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처음 입단했을 때는 여성 단원들을 위한 옷 갈아입을 공간도 따로 없었답니다. 연주 여행을 하는 길에도 늘 혼자 여성이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연주 실력보다는 여성이라는 시선으로 대했답니다. 오케스트라의 조연 역할에 충실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남달랐던 가족 이야기, 뉴욕 필하모닉을 은퇴한 후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 등을 고모 오브라이언 씨를 좋아하고 닮고 싶어 했던 감독 몰리 오브라이언 씨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로 풀어낸 27분 정도 길이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제자들과 연주하는 장면, 대화하는 모습, 과거의 시간을 추억하는 장면 등의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 2악장의 도입부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진중하고 낮은 소리를 내는 더블 베이스의 선율을 더 집중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토닌 드보르작의 9번 교향곡 신세계로부터는요, 영상 뒤쪽에 뒷부분에 반복적으로 흐르는 선율이었는데요. 전장에 장군이 있다면 군인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지만 든든한 기둥 역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오린 오브라이언 씨의 표정과 목소리가 또 은은한 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오스카상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오케스트라의 유일한 여성에 흐르는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2악장 라르고입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고전 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오스카상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작인 오케스트라의 유일한 여성, Only Girl in the Orchestra의 주인공, 올해 9순이 되는 더블 베이시스트 오린 오브라이언 씨가 어떻게 성인도 옮기기 쉽지 않은 덩치가 큰 현악기 더블 베이스를 가까이 하게 됐는지 어릴 때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3살 때부터 베토벤을 좋아했는데 학교 도서관에서 뭐 여러 음악 작품들, 음악가, 작곡가, 연주자 관련 책을 모조리 읽었을 정도랍니다. 고등학교 때는 오케스트라단에 들어가고 싶었답니다. 비어있던 자리가 더블 베이스뿐이었는데 학교 악기를 빌려다가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연습을 했고 나중에는 그 더블 베이스가 둘도 없는 친구가 됐고 영화 배우 일로 너무나 바빴던 부모 또 잦은 전학으로 친구도 없었던 빈자리를 채워줬고 평생의 직업이 됐고 수많은 제자를 키우고 음악 인생을 다지게 한 동반자가 바로 더블 베이스가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콘트라베이스라고도 부르는 더블 베이스는요. 현이 있는 악기 중에서 제일 덩치가 큰 악기죠. 무대 위 오케스트라의 그 배치를 보면 보통 오른쪽 뒷줄에 자리하고 있고요. 연주자가 서서 악기를 끌어안고 있듯이 연주를 합니다. 클래식 오케스트라뿐 아니라 재즈나 팝 그리고 현대음악 다양한 분야에서도 널리 쓰이는 악기입니다. 마이스트로 레너드 번스타인이 만들고 뉴욕 필하모닉이 연주한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짧은 곡 차차 그리고 뮤지컬 캔디드의 서곡 이어드립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